예, 이제 로마서 막바지가 되겠습니다. 그 이제 후반부 본문의 마지막 다섯 번째 부분, 거기서 실천적인 권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 합니다만, 가장 또 논의가 되는 부분이, 논쟁이 되는 부분이 바로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 근데 바울은 그 우상에게 바친 음식을 아예 먹지 말라라는 게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크게 신경 쓰지 않는 사람은 신경을 쓰는 사람을 배려하고, 신경을 쓰는 사람은 또 거기에 대해서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 사람을 또 배려해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의 사랑, 하느님의 믿음을 실천함에 있어서 음식이라는 거는 그렇게 뭐 중요한 게 아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게 사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건 단지 로마서 바오로사도 시대의 문제가 국한된 게 아니라, 지금을 사는 우리들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자기가 갖고 있는 진심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이런 걸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어떤 사람은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 이를테면 뭐 금년에 고기 먹는 것도 어떤 집에서는 진짜라 하더라도 크게 막 생각하고 고기 먹는데, 어떤 집에서는 막 뭐 야채만 칼에서 드시고 뭐 집마다 좀 다를 수도 있죠. 그런 거에서 아유 뭐 진짜인데 금요일 고기를 먹나라고 속으로는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모르겠습니다. 뭐 금육제가 우리 아시아 사람들한테 그게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은 더 중요한 거는 단식입니다. 고기 안 먹은 대신에 뭐 생선 먹고 이런 것들은 잘 모르겠습니다. 뭐 서양에서도 그래서 뭐 유럽에는 옛날에 금육제 때문에 금요일날 고기를 먹지 못하니까 생선을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뭐 내륙 지방에서는 생선 구하기 힘드니까 뭐 수도에서 양식을 해가지고 생선을 키워가지고 뭐 생선을 팔고, 하여튼 그 지역 사람들이 금요일날 무슨 생선을 먹도록 했다는데 그게 그렇게 중요한가라는 생각은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어쨌든 지간에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사실은 단식입니다. 단지 한 끼를 굶는다, 몇 끼를 굶는다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그 음식에 있어서의 어떤 소박함. 그러니까 결국 음식에서 시작한 데서 이제 자기 일상으로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 단식이라는 건 단식 음식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내가 나 자신을 대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소박함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소박함이라는 것은 또 사람에 따라서는 다 다르죠. 주관적입니다. 그거를 일률적으로 맞추려면 이제 그거는 뭐 옛날에 그 이전에 공산주의가 되는 거죠. 막 똑같이 재산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뭐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옷을 입어야 되고 똑같은 집에 살아야 되고, 천편일률적인 평등, 그거는 사실은 폭력이 되죠. 그래서 대통령이 뭐 백악관이나 청와대에 산다고 해서 아, 대통령 됐다고 사치하네라고 하지 않죠. 자기 위치에 맞는 어느 정도 했던 선은 있을, 각자의 선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자기 삶의 선에서 소박함을 지켜야 된다라는 얘기를 바로 단식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금육제라는 거는 사실은 그 소박함을 제대로 잘 표현하지는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래서 복음서를 봐도 단식이라는 말로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단식이라는 말은 바로 내가 나의 삶을, 내가 나 자신을 어떻게 꾸려가고 있는가라는 어떤 말의 그런 구체적인 삶의 여러 가지 모습의 상징적인 단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소박하게 음식을 먹을 때 나의 모든 것들이 다 소박해지고 담백해질 수 있다. 그 외에 이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면 왜 소박해야 되고, 왜 사치스럽게 살면 안 됩니까? 이것저것 쓰고 아무거나 다 사고 뭐 차도 한 10대씩 갖고 있고 집도 10개씩 갖고 있고 하면 안 됩니까? 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만, 그 신앙이라는 건 결국 생명을 다루는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그 자연의 생명, 인간의 생명을 사실 해치는 거잖아요. 내가 엄청나게 많이 먹으면 그만큼 많은 생명을 내가 섭취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에게 필요한 만큼의 생명을 섭취하는 것은 꼭 필요하겠습니다만, 넘치는 생명을 내가 이렇게 가지고 소비하고 있으면 그것은 나머지 자연에 대한 생명에 대한 어떤 경시, 또 생명에 대한 존중감이 사실은 떨어진다는 말이 되죠.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생명과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소박, 담배, 단식이라는 것은 바로 그 나의 생명도 중요하지만 다른 생명도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그 가치를 지키고 살아가겠다는 다짐이기 때문에, 단식이라는 것은 사실은 너무나도 중요한 그 신앙의 상징이 됩니다. 그래서 바오로사도는 사실 그런 게 깔려있는 거죠. 뭐 우상에게 바치진 그 음식을 피하는 것보다 사실은 사랑하는 게 더 중요하다. 그럼 그럼 사랑만 하면 되고 음식은 아무거나 먹어도 됩니까? 그 말이 아니라 음식을 먹는 태도도 사랑 안에서 전하라는 겁니다.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 아닌 음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음식을 소박하고 담백한 자세로 생명을 존중하는 자세로 음식을 대하는 게 훨씬 중요한 모습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음식을 엄청나게 막 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엄청나게 하고 진짜 한두 입 먹고 싹 다 버리고 이런 게 죄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많이 넘치다 보면 풍부하다 보면 그 풍부한 것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죄의식이 약해지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풍부하면 물을 마구잡이로 써도 크게 죄의식이 느껴지지 않습니다만 아프리카 같은 아주 물이 부족한 나라에 가서 물을 그렇게 뭐 반나절씩 길러다가 써야 되는 마을에서 나 혼자서 물을 갖다가 마음껏 쓰고 있으면 그게 죄가 되죠. 다른 사람들은 그 물 한 바가지를 가지고 뭐 세수하고 뭐 밥 짓고 다 하는데 혼자서 그 물을 다 쓰고 있으면 그거는 그만큼 큰 죄는 없죠. 상대적인 겁니다. 그래서 그것의 그 풍부함이 사실은 그것 그런 죄의식을 상당히 약화시키죠. 하지만 그 모든 삶의 어떤 그런 소박함의 가치를 추구함에 있어서 이거는 괜찮고 저거는 아니고가 아닌 겁니다. 모든 생명과 연결된 모든 물자 재원들은 다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뭐 우리 지역에서 그렇게 풍부하다고 해서 마음대로 써도 된다라는 게 아니라 돈이 풍부하다고 해서 나는 잘 사는 나라에 사니까 나는 마음껏 돈을 써도 돼 이런 거는 사실은 그 풍부함 속에 가려져 있는 죄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그런 보편성 그런 뭐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어서 뭐 여기서는 괜찮고 뭐 그런 것도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보편성을 찾아가는 지혜로움이 아주 중요하다라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당시로서는 어쨌든 급진적이긴 했습니다만 예루살렘 회의에 그 결정사항을 사실 넘어서는 바오로 사도의 태도죠. 물론 지역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쪽은 뭐 저 앞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자기 성전에서 나오는 고기가 있기 때문에 뭐 불편함이 없습니다만 다른 이방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뭐 예루살렘 성전이 없으니까 물론 성전이 나중에 좀 있다가 뭐 완전히 그 로마 제국에서 무너지긴 합니다만 그래서 그 우상에 바쳐진 짐승이 아닌 짐승을 구하기가 힘든 이방인 지역에 그 상황을 사실은 뭐 예루살렘에서 알기가 어렵죠. 지금 텔레비만 봐도 뭐 라디오만 들어도 그런 현실들을 너무 뻔히 잘 알 수 있습니다만 옛날 그 시대는 다른 지역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알고 설명하기는 사실은 체험해 보지 않으면 어려운 부분도 있죠. 그래서 바울은 음식에 대한 규정을 다시 만들려고 한 게 아니라 음식에 대한 태도도 사랑이라는 관점에서 배려하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결국 음식에 있어서의 사랑의 실천이 어때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음식을 가지고 사랑의 실천이 어때야 되는지를 한 예를 아주 중요한 예를 가지고 보여준 거죠. 그래서 이 또한 믿음이 실천과 연결됨에 대한 근거가 되죠. 오로지 뭐 마르틴 루터의 말처럼 오로지 믿음만 가지고 뭐 신앙을 다 가질 수 있다면 바로 사도가 뭐하러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을 먹지 마라 먹어라 했겠습니까? 믿기만 하면 구원 받으면 뭐 나머지 것들은 아무 의미가 없어지죠. 여튼 신앙도 그런 의미에서는 또 창조적인 부분이 또 필요하죠. 하느님 안에서의 창조성이 누가 더 뛰어난가 이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바오로사도의 대단한 통찰력을 보여주고 있는 책이 바로 로마서가 됩니다. 이상 그래서 다섯 부분을 관통하는 핵심 주제는 믿음을 통한 의화 사상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조상들과 계약을 맺으시고 나중에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시나의 계약을 맺으시면서 율법을 선물로 주셨죠. 이건 구약 성경에서 빠질 수 없는 주제죠. 이게 구약의 핵심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율법을 끊임없이 어기고 그분께 불충실함으로써 시나의 계약을 파괴하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번에는 온 인류와 새 계약을 맺으셨다. 이번에 새 계약은 율법이라는 특수성을 앞세운 게 아니라 사랑의 바탕에 깔린 그 믿음이라는 조건을 통해서 성립한다라는 건데 그래서 이제 하느님은 인류를 위해서 애초부터 마련한 이 구원의 복음이 이스라엘의 역사와 유다이즘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온 세상 만민에게 전해지도록 하셨다라는 게 바오로사도 이야기죠. 그래서 이것이 1장 16절에 17절에서 처음 이야기했던 바오로가 밝힌 믿음을 통한 의화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무슨 말이냐면 구약에서 구원이란 율법이라는 그 유다인의 특수성을 통해서만 가질 수 있는 무엇이었는데 그 특수함이 신약으로 들어오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이라는 보편적인 조건으로 변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가진 특수성, 어떤 민족이나 개인이 집착하는 특수성이 하느님의 믿음을 해쳐서는 안 된다. 하느님의 믿음을 하느님의 사랑이라는 말로 바꿀 수 있겠죠. 하느님의 사랑을 해쳐서는 안 된다. 믿음이란 말을 사랑이라고 바꾸면, 사랑으로 바꾸면 훨씬 좀 더 빨리 와닿게 되죠. 율법이라는 것이, 구약의 율법이라는,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겠지만 살다 보니 계속 변질되어 가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십계명까지는 괜찮은데 십계명에다가 계속 자기 취향에 맞는 율법이 계속 붙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해가지고 처음에 안식일은 쉬라고 만들어 놨더니 안식일은 나중에는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된다, 쉬어라 라는 아주 긍정적인 그 말로 계명을 지어놨더니 이것도 하면 안 되고 저것도 하면 안 되고 뭐 이런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로 안식일이 바뀌어 있는 거죠. 그게 쉬는 건가 라고 물을 수도 있고, 어쨌든 지간에 그래서 그 인간의 규칙이라는 것이 그것이 하느님의 사랑을 가릴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넘어서는 것이 하느님의 사랑에 더 가까이 다가가는 거예요. 물론 중요한 규칙들도 있겠죠. 교회 안에서 뭐 세례성사라든지 고해성사 또 성세례성사라는 것은 뭐 더할 나위 없이 더 하느님의 사랑을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발전되어 있는 예식들도 있죠. 그리고 어떤 사회적인 실천에서도 그런 부분들은 분명히 있고요. 인간의 모든 인종을 넘어서는 가치, 가톨릭 교회만큼 그 가톨릭 교회 구조 안에서 인종을 넘어서는 조직은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가장 뛰어난 부분은 그 선교화로 가서, 보통 선교지역에서 선교가 성경화하고 거기서 교회를 짓고 교구를 만들고, 그러니까 뭐 교회가 아니더라도 이를테면 어떤 회사가 뭐 어디 뭐 가가지고 거기 어떤 조직을 지었을 때 그 조직의 수장을 그 지역 사람들에게 선뜻 내어주는 게 쉽지가 않죠. 근데 가톨릭 교회는 정말 선교사들의 그 겸손이랄까 그런 것들이 대단한 것이, 가서 자기들이 그렇게 고생해서 땅 만들고 성당 짓고 하고 난 다음에 그쪽 지역에 그쪽 지역의 사람들로서 이제 탄생한 성직자 수도자들에게 그 모든 유산을 건네주고 떠나온다는 겁니다. 마루예방전교회도 마찬가지죠. 한국에서도 그렇게 목숨을 바쳐 선교를 해놓고 그 땅을 다져놓고 그 모든 것을 한국 교회에 다 한국 사람들에게 넘겨주고 자기들은 떠나죠. 그래서 뭐 전 세계적으로 주교나 주기형이 다 있습니다만 그 사람들이 전부 백인인가? 절대로 그렇지 않죠. 물론 뭐 비율은 좀 높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아프리카는 아프리카 주교, 아시아는 아시아 주교, 남미는 남미 주교들이, 주기형들이 그 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지역의 고유성을 철저하게 이렇게 인정해주는 어떤 교회의 어떤 그런 상식들은 정말 어떤 조직도 따라갈 수 없는 그런 보편성을 가지고 있죠. 그게 또 가톨릭의 엄청난 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로 믿음의 보편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율법과 대립을 시킨 것이지 믿음에서 실천을 제거하기 위해서 믿음을 강조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종교개혁, 뭐 마르틴 루터는 결코 로마서의 온전한 사상을 전달하지는 못했죠. 오히려 왜곡을 한 것이죠. 이제 구원의 조건은 믿음이 됨으로써 어떤 민족이든 하느님의 구원에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로마서의 의화사상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구원을 가리고 있었다면 사랑이라는 믿음이 그 율법을 걷어내고 모든 민족에게 이제 하느님께 가는 길을 열어주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믿음은 꼼짝도 하지 않는 믿음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사람의 실천이 포함되어 있는 생애적인 믿음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16장의 마지막은 다른 어느 서간보다 장황합니다. 인사를 엄청나게 오래 합니다. 바울도 나이가 드니까 아는 사람도 많아지고 하여튼 말이 길어지는 부분이 있겠죠. 바울은 캔크레 교회 봉사자 포이베를 로마 공동체 추천하는 말로 시작해서 실명을 거론한 26명의 친지들에게 일일이 안부를 전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이게 또 바오로 사도의 친저서간을 구분하는 기준이기도 합니다. 마지막 인사를 막 이렇게 해야 바오로 사도의 편지라는 거죠. 바오로 사도의 어떤 친근함 뭐 이런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어서 거룩한 입맞춤으로 인사라는 권고와 예수님의 은총을 청하는 축복의 말을 하고 하느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영광 송인가요? 영광 마친 기도로 이제 로마서를 끝을 맺습니다. 자, 이렇게 로마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고린도 1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